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의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9일 밤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북한 비핵화가 몇 시간 혹은 며칠,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원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약속을 계속 이행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해 나보다 북한에 더 가까이 가본 사람은 없다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단지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비핵화 약속을 일관되게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18일에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일부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가야 하는 곳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산 집행을 감독해야 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돈을 요구했고 대규모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 개입으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등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방송으로 생중계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푸틴 대통령을 가을에 워싱턴으로 초청할 것을 지시했다며 관련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현안에 대한 이행을 시작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에 따르면 볼튼 보좌관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20일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인용해 러시아는 미국과 양국 정상 간 새로운 만남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천억 달러 규모의 모든 중국산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천억 달러는 중국 상무부가 집계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 5,050억 달러를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부과가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질문에 나는 정치를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랫동안 우리를 갈취했다며 미국은 무역과 통화 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우가 닥친 미주리주 브랜슨의 한 호수에서 관광 유람선이 전복해 아이들을 포함한 17명이 숨졌습니다. 19일 주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는 1세 아이도 포함돼 있으며 가장 연장자로는 70세가 포함됐습니다. 전복된 유람선에는 3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현재까지 14명이 구조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주리주에서 일어난 끔찍한 선박사고로 인해 숨진 가족들과 친구들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피겨 스케이팅 영웅 테니스 텐 선수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올해 25살인 텐 선수는 앞서 지난 19일 자신의 승용차 백미러를 훔치려던 용의자 2명과 다투다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을 1년 안에 비핵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인 워크프리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8 세계 노예지수에서 현대판 노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 서해 앞바다도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을 1년 안에 비핵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핵화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라며 핵협상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은폐하며 미국을 기만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놀랍지 않으며 이 때문에 검증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말했습니다.
I'm now the verified guy. I still have real hard time trusting our adversaries. I'm not surprised the North Koreans.
코츠 국장은 19일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해 자신은 검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여전히 적국을 쉽게 믿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지할 능력이 있고 북한과의 협상 상대로 걸맞은 CIA 국장 출신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섣부른 추정은 말아야겠지만 불안정한 지도자와의 전쟁과 그 국가의 핵 보유국 지위를 막기 위한 행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회라며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But time will tell. I mean, I don't think we should go forward with the assumption that all this is going to work. But having the opportunity to try to succeed here.
이어 코츠 국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원치 않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붕괴 위협을 느낀 김정은이 대화에 나선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대북 제재는 지렛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북 협상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년 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언급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echnically possible, but probably not going to happen. I think Secretary Pompeo has clearly said.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고 보다 긴 시간 계획을 내비쳤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을 미국의 가장 어려운 목표물로 간주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입장과 관련해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북한의 위협을 감지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할 능력을 갖췄으며 앞으로 그 역량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간 중에 핵 역량을 계속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나 실험실 안에서만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제한 시간이나 속도는 없다며 절차를 밟아 나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 time limit. We have no speed limit. We're just going through the process. But the relationships.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9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실험 동결에는 큰 의미가 없으며 북한은 비밀리에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 재직했던 핵폐기 전문가 셰릴 로퍼 씨는 북한이 실제 실험을 하지 않고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they can do without testing. They can do computer simulations after having done six tests. They probably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했을 것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자흐스탄과 시리아 등 여러 국가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해체 과정에 참여했던 로퍼 씨는 또 실험실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며 수소폭탄 등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also other things they might do in the laboratory, hydronuclear tests, those kinds of things.
실제 핵무기를 실험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역량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길어질수록 비핵화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동아시아 담당 국장 역시 북한처럼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한 국가의 경우는 역량 개선을 위한 핵실험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ndia and Pakistan haven't tested in 20 years. And obviously they still have nuclear weapons. United States hasn't tested since 1992.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는 20여 년째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 역시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게 1992년이지만 여전히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은 실험 없이도 비밀리에 계속 핵을 개발할 수 있다며 북한은 한 번도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Have never once promised to abandon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 closest thing we have seen to them being asked that question is when
리비아 모델이 언급됐을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통째로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과 생산을 멈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비핵화가 아닐 뿐 아니라 동결조차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ns said that they offered was to halt ICBM tests and production. But that's not denuclearization and that's not even really a free.
북한이 비밀리에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로퍼 씨는 최근 공개된 영변 외 다른 곳에 위치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언급하며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역량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they appear to be doing now with this new enrichment facility that they
북한은 핵실험 없이 조용하게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5개에서 20개 수준으로 예측했지만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보유한 핵무기 수도 더 많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in the past estimated perhaps 15 to 25 at the lower end of the range you're talking about.
이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는 얼마나 많은 핵물질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기술과 설계 등에 얼마나 자신 있는지에 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루이스 국장은 북한의 경우는 최장거리인 화성 15형 ICBM을 한 차례밖에 시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사일 실험 동결에는 일부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ere's some benefit to them freezing the testing of their ICBMs because they've only tested the Hwasong-15 in a flight test once. So that would have been
하지만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일 뿐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많은 핵무기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서는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석탄을 싣고 왔던 선박들은 한국 영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선박에 석탄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BOA가 민간 위성 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촬영한 16일과 18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석탄이 야적된 항구 옆으로 약 90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이 선박은 총 두 개의 대형 적재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안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18일자 위성 사진은 16일과 달리 노란색 크레인이 선박 중심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 포착돼 이 선박에서 석탄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구 인근의 석탄 야적장에는 여러 대의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16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앞부분이 붉은색인 약 6대의 트럭이 석탄 더미 주변에 몰려있고 또 다른 3대의 트럭은 석탄 야적장 안쪽으로 줄을 지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8일 같은 장소를 찍은 위성 사진에선 낮은 해상도로 인해 석탄 더미의 양의 변화는 관측이 어려웠지만 트럭들이 사라진 대신 노란색의 또 다른 중장비들이 몇 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구와 마찬가지로 야적장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찰 시기를 좀 더 넓혀보면 야적장의 변화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플래닛의 3월 3일자 사진에는 7월보다 적은 양이 다른 모양으로 쌓여 있었고 4월 11일자 사진은 한 달 전인 3월보다 훨씬 적은 양의 석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쌓여있던 석탄들도 3월부터 7월 사이 지속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나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또 항구 바로 옆 야적장에 쌓인 석탄의 양도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해 선박을 통해 석탄이 이동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석탄 야적장과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기찻길이 놓여 있습니다. 기찻길 주변으로 여러 대의 트럭들이 관측된 점으로 미뤄볼 때 내륙에서 캐낸 석탄이 기차를 통해 원산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석탄보다 훨씬 옅은 색상의 다른 광물들도 항구를 가득 채운 모습이 보여 석탄 외에 다른 광물도 이곳에서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모든 북한산 광물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원산은 북한 석탄의 불법 거래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한 곳으로 지목됐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원산과 청진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로 옮겨진 석탄들은 지난해 10월 제3국 선박인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엔젤호에 실려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한국에 유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선박인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는 여전히 어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제지당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확인한 결과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는 각각 러시아 나우카항과 중국 장인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중국 바이치안항을 출발한 스카이 엔젤호는 19일 한국 해상을 이용해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7시 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서민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 신호가 잡혔습니다. 현재는 AIS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해외 선박들이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할 때 한국 남해를 지나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계속해서 한국 영해를 항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리치 글로리호는 일본을 떠나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대만 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입항을 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한국에 입항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영해에 들어온 만큼 억류와 조사, 자산 동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BOA는 이들 선박들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석탄을 싣고 온 이후 최근까지 최소 22차례 한국에 입항했지만 억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토고 선적 선박이 임의로 이름과 선적을 바꿨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억류될 당시까지 사실상 한국 선급에 소속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1월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혐의로 억류해 조사 중인 탤런트 에이스호는 한때 한국 선급 소속이었던 신성 하이호와 같은 선박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선급은 19일 BOA에 보낸 확인 자료에서 문제 선박은 당초 동친 상하이라는 선명으로 운항했으며 선주사는 한국의 동친 해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선박은 중국 다이렌 소재 중국 선사에 2017년 7월 매선돼 신성하이라는 변경된 이름과 벨리즈 선적으로 다시 운항을 시작했는데 이때도 한국 선급으로부터 임시 검사를 받아 계속해서 한국 선급 소속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급은 올해 1월 20일 군산항에 입항한 탤런트 에이스라는 선박이 한국 선급 소속의 신성하이호와 같은 엔진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동일 선박이라는 점을 발견합니다. 신성하이가 한국 선급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선박의 이름과 선박 고유 식별 번호를 변경하고 토고 깃발을 바꿔달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이때는 탤런트 에이스호가 한국 정부의 억류 조치를 당한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선급은 신성하이호의 선명과 선박 고유 식별 번호 변경 사실을 선적국인 벨리즈에 통보했고 틀급 심의를 상정해 올해 1월 29일자로 한국 선급에서 탈급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해보면 탤런트 에이스호는 사실상 한국 선급 소속인 신성하이호와 동일한 선박이었지만 불법으로 이름과 선적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하며 이를 감춰온 것입니다. 한국 선급은 신성하이가 지난해 11월 메인 엔진 수리와 관련된 임시 검사를 받은 뒤 이후 더 이상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름과 선박 고유 식별 번호 등에 대한 변경 작업이 지난해 11월과 억류 시점인 올해 1월 사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BOA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통해 탤런트 에이스호가 홍콩에 주소지를 둔 우행쉬핑이라는 중국 회사 소유로 한국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선박이 한국 선급에 등록돼 있다는 게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지만 한국 선급의 해명으로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다만 불법을 저지른 선박이 임의대로 선박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지만 이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선박업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들은 각 나라 혹은 지역이 만든 선급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선급협회는 선박의 등급을 정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선박들은 이를 토대로 해상보험에 가입하고 화주로부터 신용을 얻습니다. 통상 한국 선박들은 한국 선급에 등록돼 운항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조선선급협회에 자국 선박들을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 등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지난해 10월 한국에 유입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이 환적됐다고 수정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문제의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하역돼 반입됐다고 밝혀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BOA가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두 척 모두 중국 랴오닝성 다이렌의 주소지를 둔 사실상 중국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무부가 전 세계 각국에 대북 압박을 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독립체들의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북 협상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승리를 선언했지만 드러난 것은 대통령의 거듭되는 주장들 뿐이라며 현명한 대북 협상을 위해 국무부의 전문 인력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대선에 민주당 선두주자로 꼽히는 워런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we have seen movement in the wrong direction. So Donald Trump comes out and he makes an announcement.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이죠. 싱가포르 회담을 다시 짚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난 뒤 어떤 발표를 하고 이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늘어놓는 주장들이 전부입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Let's face it. Kim Jong-un got what he wanted. He got the photo op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got compliments.
터놓고 말해봅시다. 김정은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사진도 찍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찬사까지 받았습니다. 독재자에게 진정한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김정은은 또한 미국의 대통령이 매우 적법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북한과 중국식 용어로 묘사하는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내에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기류가 강한데요.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We have to do negotiations. And we have to negotiate with those who are not our friends. That's part of what diplomacy is about.
협상은 해야 합니다. 친구가 아닌 상대들과도 협상은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외교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외교는 어렵고 인내심이 필요하며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커다란 국제 무대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his is one reason I am so deeply concerned about gutting the American State Department. The fact
국무부를 드러내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국무부 내 인력은 해외 국가들과 그곳의 언어, 역사, 경제, 그리고 정치를 정말 잘 아는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부는 속이 도련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 특히 교활한 독재자를 상대로 하는 협상이 10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외교를 믿습니다. 미국은 외교에 관여하기 위한 도구를 재건시켜 이를 현명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진 촬영에 이용해선 안 됩니다. 최근 일부 의원들은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는 중국 대형은행들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I think this is part of what diplomacy is about. It's got to be about what the push and pull is.
당연히 지지합니다. 바로 그것이 외교의 일부입니다. 외교는 무엇을 밀고 당기는지에 관한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올 경우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보여줘야 합니다.
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미북 협상 진행 상황에 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북한의 제3, 제4의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핵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주장했습니다. 최근 위성사진으로 강선시설의 위치를 추정한 루이스 국장은 1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은 영변을 공개하는 대신 강선을 숨겼다며 이번에는 이 두 시설을 공개하는 대신 추가 비밀 시설을 감추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의 비밀 핵시설인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양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추정하셨는데요. 이 비밀 시설이 앞으로의 핵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The reason that I think the name of the place leaked, which allowed us to find it,
was because, as has been reported, there's yet.
아닙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찾을 수 있던 이유는 강선이라는 이름이 유출됐기 때문인데요. 유출된 이유는 북한에 또 다른 비밀 핵 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여러 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위성 사진을 통해 어느 시기에 건설이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2002년 중반부에 원심불리기 부품이 북한에 전달된 것을 확인했고 어느 시설에 저장돼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선은 당시 건설 중이었고 완공된 건 2003년이었죠. 미 정보당국은 이 시설을 2007년까지 찾지 못했고 2010년이 돼서야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영변 외에 강선이라는 핵시설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했거나 보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Yes, they may have more material for weapons. So there may be a larger number of weapons, certainly.
네, 그렇습니다. 핵무기를 위한 핵물질들을 더 갖고 있을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핵무기를 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선이라는 시설을 알게 된 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추가 시설이 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북한의 비밀 핵시설 위치를 실제로 찾아 공개한 것은 박사님 연구팀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으셨나요?
What happened was the name leaked initially incorrectly as Kang Song with a G.
우선 이 시설의 이름이 공개됐는데요. 강선이 아니라 강성이라고 잘못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강성이 북한의 흔한 지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강선으로 찾아본 결과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산업시설이 많은 평안남도 남포시의 천리마 구역의 강선이 떠올랐습니다. 김정은이 해당 구역에서 방문했던 모든 시설들을 하나씩 지워본 결과 김정은이 들르지 않았으면서도 큰 규모의 시설은 이곳만 남게 됐습니다. 군사 보안도 잘 돼 있고 주거시설도 매우 고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인데 다른 핵시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02년부터 건설이 시작됐으면 영변보다도 먼저 만들어졌다는 뜻이군요.
Oh, this was the first site. We think the reason they built Yongbyon was to trade Yongbyon while keeping Kangsong.
And now 네, 강선이 북한의 첫 번째 핵시설입니다. 저희는 북한이 영변을 지은 이유는 영변을 밖에 알리고 대신 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지금은 영변과 강선을 밖에 공개하는 대신 숨겨진 제3의 혹은 제4의 핵시설을 숨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경우는 원심 불리기가 너무 빠르게 구축됐기 때문에 줄곧 비밀 핵시설 보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과거 주장들이 사실로 밝혀진 거군요.
We watched them re-roof the building and we could tell how much time they had to install the facilities.
저희는 영변 핵시설의 지붕 보수를 관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변에서 원심 분리기가 설치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시간을 관측해 본 결과 오랜 경험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 원심 분리기를 설치한 것만큼 빨랐습니다. 이란의 경우 우선 몇 개씩을 설치해 보면서 시간을 단축하고 경험도 쌓았죠. 하지만 북한은 한꺼번에 이들 원심 분리기들을 다 설치해버렸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희는 강선의 존재를 통해서 이런 분석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선 핵시설은 지하시설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위성 사진에는 일반 건물처럼 보입니다. 지하시설이라고 보십니까?
No, I don't, but it's not impossible, I suppose. The satellite images we looked like don't really...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분석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북한이 지하를 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건물이 높기 때문에 2층짜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선이 지하 핵시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시설이 지하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강선 핵시설이 평양과 너무 가까이에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No, the facility is not particularly dangerous. Uranium isn't really that radioactive.
아닙니다. 이 시설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라늄은 방사능 수치가 그리 높지 않으니까요. 또한 유기염화 우라늄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폭탄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반면 장점은 잘 훈련받고 교육받은 기술자들을 잘 대우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양에 살고 싶어 합니다. 큰 연구시설들은 다 평양 인근에 있죠.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 국장으로부터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로 알려진 강선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이 함께합니다.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북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들을 노예처럼 착취한다는 것인데요.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이 발표한 2018 세계 노예 지수에 나타난 북한의 상황을 박형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에서 10명 중 1명은 현대판 노예 같은 생활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은 19일 발표한 2018 세계 노예 지수에서 2,500만 명의 북한 인구 가운데 264만 명이 강제 노역 등에 시달리며 현대판 노예로 사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인구 1,000명당 104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16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북한과 함께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부룬디도 현대판 노예 비율이 높은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세 나라 모두 국가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강제 노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워크프리 재단은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100명 가운데 73명이 현대판 노예에 취약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현대판 노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응 부문에서도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확인과 지원, 효과적인 사법제도 구축, 또 위험 요인 해소, 구조 개선 등 정부가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워크프리 재단은 2013년부터 인권 침해 사례보다 한 나라의 현대판 노예 지수에 초점을 맞춘 세계 노예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워크프리 재단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는 기존의 노예제를 비롯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강제결혼, 아동학대와 매매, 고리대금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위협과 폭력, 강압, 권력 남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상황을 거부하거나 떠나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보고서는 현대판 노예 제도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강제 노역으로 내모는 억압적인 정권, 또 법치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역 분쟁, 또 최근에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급 사슬 구조를 꼽았습니다. 2018 지수에 따르면 세계 167개국에서 4,030만여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1,000명당 1.2명, 한국은 1.9명이 현대판 노예로 나타나 상위 국가들과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워크프리 재단은 지구상 가장 폐쇄 국가인 북한 수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아시아센터와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공동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조사팀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50명을 심층 취재했고 열악한 환경의 농장, 광산, 건설 현장 등에서 장시간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현대판 노예들의 실상에 대한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탈북자 50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모두가 국제법이 규정하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들을 노예처럼 착취한다는 핵심 결과는 동의한다면서도 올해 수치가 지난 2016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워크프리 재단이 발표한 2016년 해당 지수에서는 북한 전체 인구 2,500만 명 가운데 110만 명을 현대판 노예 상태라고 추산했습니다. 재단 측은 2018년 지수에서 나타난 국가별 수치가 지난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 방법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크프리 재단 설립자인 앤드류 포레스트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의 가장 큰 비극은 인간성에 대한 잔혹한 억압으로 잃어버린 자유라면서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탈북 여성 한 명이 지난달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215명이 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에 갱신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지난달에 40대 탈북 여성 한 명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 남서부 유타주에 정착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엔 10대 탈북 소녀 2명이 입국해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2018-2019 회계연도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 난민은 모두 2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3국에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난민주의를 받아 바로 미국으로 입국한 탈북민들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규모는 지난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입국자가 한 명이 그쳤고 올해는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는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한국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최근에 갱신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 6월 말 현재 남성 58명, 여성 430명으로 총 488명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기록한 593명보다 100명 이상 적은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한국 내 탈북운동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탈북지원운동가들은 북한과 중국 당국이 모두 국경을 강화하면서 도강비가 1인당 2-3만 달러로 치솟은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가 국내 탈북 중개인들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강화한 것도 핵심 이유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부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영화제에서 북한 영화 9편이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 상영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남북 문화 교류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행사였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부천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과 영국, 벨기에가 합작한 영화인 김동문은 하늘을 난다가 20일 부천의 한국 만화박물관에서 상영됐습니다.
엄마, 비둘기는 어떻게 하늘을 나나?
그건 날개가 있기 때문이란다.
나도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나?
그럼.
시원해지라.
북한 탄광의 광부인 여주인공이 평양에서 공중고개사가 되는 꿈을 이룬다는 내용의 이 영화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초청된 북한 영화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20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영화가 사회를 반영하는 속성이 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북한 영화들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인에게 북한 영화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 북한을 알고 뭐 이해하고 하는 데에 그 최신의 북한 영화가 그 어떤 그 북한을 인식하는 데 어떤 기준점 같은 거를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한국에서 일반 관객들이 북한 영화를 자유롭게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영화는 특수 자료로 분류돼 상영이 엄격히 제한됐고 상영이 허가된 경우에도 인적사항 기재 등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별된 사람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제한 상영이었지만 이번에는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고 그런 제한을 모두 없앴다는 겁니다. 이날 김동문은 하늘을 난다를 관람한 사람들도 대부분 북한과 북한 영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극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영화를 한다고 해서 비교를 좀 한번 해보고 우리 방화하고
최근에 북한이랑 관련된 정치 사회적인 이슈 많기도 하고 북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 영화를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큰 스크린으로 본 것도 되게 좋았고 생각보다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성도가 높은 것 같고
이 밖에도 이번 영화제에는 2016년 평양 국제영화축전 최우수상 수상작인 우리 집 이야기와 북한의 고전 영화로 꼽히는 불가사리 등 장편 영화 3편과 단편 영화 6편 등 모두 9편이 상영됐습니다.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사흘 전에야 북한 영화 참가가 확정돼 홍보할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공개 상영한 우리 집 이야기 같은 영화에는 1,000명 이상이 모였고 반응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박영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북한 영화의 한국 상영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 꽉 막혀 있었던 또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막혀 있음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동안에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막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새로운 어떤 상황에서 좀 분위기를 바꿔가는데 일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제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 영화 상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영화 상영을 허가해주는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뭐 콘텐츠를 북한에 보내는데요. 거기에는 남한을 찬양한다거나 북한 제도를 무너뜨리라거나 뭐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되고 북한 영화는 마음대로 와서 여기 와 상영된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고.
김동문은 하늘을 난다가 상영된 한국만화박물관에서도 북한 영화 상영에 반대하는 2인 시위가 벌어져 잠시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BOA의 영화 상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영물을 방영한다는 것은 결국엔 체제 선전에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찬양 영화를 튼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못 갈 수 없습니다. 네. 멈춰야 됩니다. 상영을 멈춰야 됩니다.
실제로 북한 영화 우리 집 이야기 같은 경우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김시일과 3대를 찬양하는 장면과 대사가 영화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한국 사회에는 그 같은 체제 선전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라는 행사는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라며 북한 영화도 그런 측면에서 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체제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북한 영화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영화 속에 담긴 체제의 선전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매우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의 영화는 이제 뭐 상당 부분 또 최소한 이라도 모든 영화가 체제 선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 한국의 관객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수용하는 관점 또는 역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건 북한의 영화니까 라고 이해를 하고
박 연구위원은 한국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북한이나 북한 영화를 비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들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 33도. 남포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29도. 중강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33도. 강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33도.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34도. 사리원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은 3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35도. 풍산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30도. 원산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36도. 청진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29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와 서해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9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북한 비핵화가 몇 시간 혹은 며칠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원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약속을 계속 이행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해 나보다 북한에 더 가까이 가본 사람은 없다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단지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비핵화 약속을 일관되게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18일에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일부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가야 하는 곳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산 집행을 감독해야 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돈을 요구했고 대규모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 개입으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등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방송으로 생중계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푸틴 대통령을 가을에 워싱턴으로 초청할 것을 지시했다며 관련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현안에 대한 이행을 시작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에 따르면 볼튼 보좌관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20일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인용해 러시아는 미국과 양국 정상 간 새로운 만남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천억 달러 규모의 모든 중국산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천억 달러는 중국 상무부가 집계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 5,050억 달러를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부과가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질문에 나는 정치를 위해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랫동안 우리를 갈취했다며 미국은 무역과 통화 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우가 닥친 미주리주 브랜슨의 한 호수에서 관광 유람선이 전복해 아이들을 포함한 17명이 숨졌습니다. 19일 주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는 1세 아이도 포함돼 있으며 가장 연장자로는 70세가 포함됐습니다. 전복된 유람선에는 3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현재까지 14명이 구조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주리주에서 일어난 끔찍한 선박 사고로 인해 숨진 가족들과 친구들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 영웅 데니스 텐 선수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올해 25살인 텐 선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승용차 백미러를 훔치려던 용의자 2명과 다투다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경찰은 20일 텐 선수를 공격한 용의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